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6장의 이전 장에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셔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다고 특별하게 기록된 부분은 누가가 분명히 독자로 하여금 시선을 주목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저 시간적인 양을 지칭하고 그 시간적인 양을 가지고 기도의 본질을 설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어쩌면 이 기도가 시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매우 획기적이며 중대하고 의미가 사뭇 깊은 그런 의도를 가지신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깊이와 과격해 보이실 만큼 오랫동안 하셨던 이 기도를 거치시고 난 후에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뭐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열두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시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광경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그저 밤이 새도록 산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단순한 차원을 넘는다는 것쯤은 저희가 이제 동의하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곧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각 신자 한 분, 한 분이 그 교회가 됩니다. 즉 저희 신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통치자요, 섭리자요, 저희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알고 있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사모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 동참하신다면 6장 20절이 이제 보다 좀 다른 각도로 보여지시리라 봅니다.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하십니다.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후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첫 번째 특징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전체 특징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보셨다시피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그 기도를 거친 후에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심사숙고하신 후에 처음으로 내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다는 점은 저희가 조금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이제 평소 생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의아한데 저는 너무나 팔복과 이러한 사복에 의해서 누가복음의 사복에 의해서 너무나 그게 당연한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지지만 사실 의아한 것이죠.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곧 뭐 20년 후에 은퇴한 다음에는 재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희를 의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복을 이렇게 묶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그 이유에서 저희는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재력과 명예와 건강의 회복이 약속됐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실 때의 이 가난은 재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없어질 가난이 아니라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더 이상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저희가 늘 생각하는 가난, 비교적 가난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가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의 가난은 즉 절대적 가난입니다. 팔복을 읽으실 때에도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가끔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이 풍요롭게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적 가난입니다. 즉 확정적으로 단호합니다. 가난하다라고 점철된 그 인생은 가난한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가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난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닙니다. 완전한 가난을 뜻하고 계십니다. 즉 절대적 가난이란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난이죠. 이러한 절대적이고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신앙 현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도전들은 고난이 닥치고 예기치 못한 상황과 가정사가 터지고 건강이 쇠퇴해가고 재물이 없어져가는 그런 것들 이전에 저희가 정말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진정으로 갈등을 해야 하며 진정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 즉 비교적인 그 가난을, 그 가난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유해지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이 몸부림에는 내가 너무나도 풍요로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사실 신자로서 겪어야 될 그런 도전이요, 어려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해지지 않고 저희가 세속적인 것들과 그 외의 것들에서는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을 느낍니다. 아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저희는 더 저희를 안전하게 할 무언가를 가난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래야 닮아갈 수 없는 이 비참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배우자나 이러한 신자와 이러한 동료는 되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처럼 이전 세대, 제 이전 세대의 신앙인들, 한참 선배님들에게서만 발견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몸부림이요, 이러한 신앙에 갈등하는 모습들이 지금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께 사실 뭐 들으실 말씀 아니지만 저희 세대에는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읽으셨던 7장의 본문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식사를 하려고 이제 앉으셨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제 들이닥쳐서, 근데 그 여자는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그 여자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발 뒤에서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닦고 긴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 때 시몬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악명 높은 죄인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속마음을 들으시죠. 들으시고 그 속마음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이 갚을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가 빚을 싹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500데나리온이라면 한 연봉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 50데나리온 한 월급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42절입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또 바리새인으로서 정답을 잘 이야기합니다. 500데나리온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시몬과 여자를 비교하시면서 의미를 이제 풀어주십니다. 세 가지를 비교하시죠. 발을 씻는 것, 입을 맞추는 것,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의 기초 예절 예의이고 율법에도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장 잘 안다고 착각했던 그 율법,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행했어야 될 그 율법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죠. 시몬은 기본적인 인사인 입을 맞추지도 않지만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시몬은 그 흔한 감람류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당시에 그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값비싼, 어쩌면 자신이 그 죄를 지었다는 그 꼬리표를 단체로 어렵사리 한평생 모았던 전 재산을 바친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신 후에 결론을 47절에서 이제 내리십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달리 풀어보자면 여자는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아 깨달은 반면 시몬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며 죄를 사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시몬과 여자의 태도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와 또한 그것을 보면서도 저것은 아까운 것이다, 예수가 저 정도는 알고 있겠지 라는 전혀 다른 이 땅에서의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데나리온 비유에서 채무자들 역시 이 모든 빚이 탕감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후에 사랑을 합니다. 면제를 받고 난 후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 역시 이렇게 사실 비참하리만큼 한 여자가 일반 상식에서 볼 때 매우 치욕적으로 보일 만큼 예수님의 곁에서 이렇게 눈물과 머리카락과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서 이렇게 발에 입을 맞추는, 이건 당시 노예도 하지 않았던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개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이 여자가 구원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구원 받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한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어쩌면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소 하시는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고 내 죄가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는 이 꼬리뼈를 뗄 만큼의 그 사함이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사실 일상에서도 그렇고 한 여자를 소개할 때 동네에서 이 죄를 지었다라고 묘사하는 것은 쉽게 잊혀질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저지를 법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매우 흉악한 죄, 그 누구도 이 여자의 죄명을 들었을 때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당키나 할까요? 도무지. 저희가 일반 뉴스에서도 가끔 보이죠. 어떠한 여자의 범죄에 대하여 그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한 여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반대로 시몬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당대에 존경을 받던 부류고 율법, 헌금, 행동, 윤리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켰다고 자부하고 천국은 둘째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자라고 이제 생각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틀, 이러한 계산에 전혀 휘말리시지 않습니다. 6장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그 깊고 그 오묘한 기도를 통과하신 후에 세우실 이 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한 틀 위에, 이러한 계산, 이러한 건축 도면 위에 1cm도 이 새 이스라엘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악명, 없었던 자는 이 악명 높았던 여 죄인이고 한평생 모든 동네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에게 한평생 모욕과 조롱을 당했을 이 여자입니다. 그에 반해 시몬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이제 부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부요합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으며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7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에게 매우 힘있는 선언을 하십니다. 매우 단호하고 매우 장엄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여자의 믿음이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여자의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대목이 여자의 눈물이 구원한 것, 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향유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절박함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믿음이 구원하여 그 구원이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더 관점을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난마저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마저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몬 바리새인은 자기의 집 한복판, 부엌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 엄청난 광경, 왜 엄청날까요? 이 광경이 말이 안 되는 이 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며 이것이 엄청난 이 파격적인 변화, 영적인 본질에서 있어서 존재로의 변화가 엄청난 광경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영혼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며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복들이 쏟아지고 있는 자신의 부엌 한가운데서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냐 아니냐, 선지자냐 아니냐, 이러한 의심,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부유함, 왜곡된 풍족과 그 교만과 그 우월감에 휩싸여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이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영적인 내면의 변화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을 저희는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저희는 의식을 해야 하며 여기에 예민해지시고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지금 제가 지금 고등부를 맡고 있잖아요. 뭐 고등부 플러스 저희 세대, 뭐 2030 세대들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라는 이 정서, 이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그저 열정과 진심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니, 뭐 기도원을 얼마나 다녀봤니, 이런 숫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 마음은 사실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입니다. 마음의 문제도 아니요, 숫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다,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과 같은 본문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저희는 이 여자에게 보통 놀랍니다. 이 여자의 뭐 순수함, 이 여자의 절박함, 이 여자의 독실함, 이 여자의 신앙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놀라고 지레 그렇게 겁을 먼저 먹습니다. 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질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3차 문제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류의 본문을 대하실 때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놀라야 되고 저희가 주목해야 되고 섬짓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동네에서 악명 높은 여자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어떠한 생명을 주시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길래 이 죄인이 시몬도 못 들어가는 바리새인도 못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여자 죄인이 들어가는가, 들어가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러한 고민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예배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6일 동안은 목회자들이 하겠습니다. 나머지 6일은 저희가 할 테니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겠지만 답 없는 이런 질문들, 이러한 갈등, 답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수께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희미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저러한 구원을 베푸시며 저러한 영생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쉽게 이 여자의 이러한 엄청난 독실한 신앙의 매료가 되고 그래서 간증 프로가 유행을 끄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명한 설교자께서 간증 프로에 나오셨어요. 어떤 유명한,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가 간증 프로에 나오셨는데 전혀 간증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도 그분께서 자기는 절대 간증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제 선언하시고 이제 떠나셨습니다. 정말 간증 안 하시죠? 간증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여자에게, 즉 간증자에게 주목이 완전히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이 간증의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이 여자를 본받읍시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이 여자처럼 이러한 신앙. 저도 고등부를 맡으면서 고등학생들에게 매주 설교하지만 그런 유혹이랄까요? 뭐 유혹까지는 아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유혹을 느끼는, 어떤 유혹일까요? 이 여자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아, 이 여자를 봐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는다는 표현 너무 좀 거룩한가요? 성령이 막으세요. 예수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들을 때 이게 벙찝니다. 내가 뭐 그래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고, 뭐 이걸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이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뭐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혼동이 될 수 있어서 늘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자꾸 주목시키는 것이 이게 사실 저와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몇 장만 좀 뒤로 가셔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안 띄워드렸습니다만 조금만 넘기시면 돼서 10장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비슷합니다. 어딘가 저희는 대개 이 이야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통 어떻게 들어오셨죠? 뭐 남포에서는 뭐 너무 잘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하여간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보죠. 이 이야기를 수많은 봉사를 하는 일과 설교를 열심히 듣는 일의 대조를 통해서, 자 이제 우리 설교를 잘 들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 가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런 차원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기도 하고, 마르다는 준비하고 섬김으로 지금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 두 여인의 대조점은 섬기냐 말씀을 듣느냐가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의 대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느냐 마느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저희를 섬기러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섬기러 오신대요. 그렇듯 마르다가 지금 지적받는 지점은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은혜와 그 섬김의 말씀, 그리스도의 섬기심은 죄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느냐, 마리아처럼, 혹은 그것을 받지 못한 채로 마음이 분주하여 자신이 예수를 섬기는,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게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해지는 일은, 즉 신자 스스로 마르다처럼 시몬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죄 사하시는 그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이 복음이 없이는 저희는 단 한 발짝도, 단 한 걸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수의 섬김을 그 정성스레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셔서 저희 각 신자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섬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으며 마음이 분주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 사랑함이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받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